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 개관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신약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 책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개관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신약의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도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칼라와 다른 톤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구약 성경을 쭉 개관하면서 바탕에 깔고 시사했던 그 중요한 구약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그 이루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또 반면에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하신다면 앞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개관을 하고 또 성도님들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 가실 때그 프리즘을 사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을 다루면서 제가 그 바탕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시사했던 주님의 구약의 중점은, 주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당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회복하시려는 그 의지를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의지, 그리고 주님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말씀이 생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생소하셨더라도 오늘 이렇게 또 지금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또더 넓게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정말 창조 때에 가지셨던 그 목적과 계획과 그 의미를 이제 계속해서 되뇌이셔야 합니다. 그 구약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쭉 주님께서 먼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이것도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들을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했는데 그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되니까 거기서 해방시키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무슨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어떤 언약이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다. 그 말씀,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겁니다.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어디에서 이미 보여졌죠? 에덴에서 보여졌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태초에 가지셨던 그 관계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복시키려고 이제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그리고 또 포로시대, 또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시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일관되게 창조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걸 행동으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주도적인 역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라고 말을 하죠. 그 역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라기에서 구약의 결론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구주가 임박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구주를 보내셔서 가장 중심적으로 회복하시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아빠라고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부르셨고, 또 사실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서 그렇죠. 창조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또 그 목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또 눈여겨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는 그 도입의 길목에서 구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회복하시려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신 그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통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면 코드가 통하나요? 하나님과 DNA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서 같은 우리가 친자 뭐 이렇게 확인할 때 DNA 검사하잖아요. 우리 친자 확인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DNA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떤 관계성으로 축약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sonship, 아들다움, 딸다움,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사람들을 지을 때 나의 아들로 지었어, 딸로 지었어. 이제 아들답게, 딸답게 이제 성장하면 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것도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충만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고요? 정복하고 그 다음에 자리란 말은 없지만 당연히 자리란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스리라, 다스리라. 자, 그래서 다스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피조계를. 그런데 마땅히 누가 이 피조계를 다스리셔야 합니까?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당연히, 그죠? 이제 다스리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이 다스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대행해서 피조계를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죠? 다 이 피조계를 다스리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죠. 킹. 근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Kingship. 다스림. 다스림의 권세, Kingship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속성을 주셨는데 첫 번째 것은 Sonship, 두 번째 것은 Kingship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은 이 두 속성을 우리에게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녀답게 하시고요. 진정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은 또 우리 주변으로부터 확장되는 이 땅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또 인식조차도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냥 선하게만 살아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항상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안 되고 그죠? 불안하고 두렵고 미워지고 싫어하고 질서와 조화를 깨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면 그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인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샬롬. 제가 이제 단톡방에 이제 글을 올리거나 할 때 항상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좋은 인사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사랑의 그 축복을 누립시다 라는 말이 샬롬. 이제 샬롬.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시려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말씀 들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이 선십과 킹십을 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이기적인 중심성은 결코 깨어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욕심이 있고 교만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말고도 더 나를 도와줄 뭔가가 있겠다 싶어서 또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나의 삶은 그냥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는 먼 자리에 있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또한 많이 많이 지적해 주셨죠.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선십과 킹십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이 의미를 성취하셨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하고 선십에 관해서 아버지의 아주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그 사건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죠. 마태복음 17장 5절,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9장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잘 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의 그 성취한 그 무엇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라. 그를 따르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7장 1절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최고조의 어떤 역동적인 복의 상태. 완전히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충만한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최고조의 그 축복의 상태. 관계의 축복. 그거를 말하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근데 이 말씀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으셨는데요. 5절에 보면은 또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정말 기함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중에 두 분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관계가 완벽했는지 영광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속성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축복의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달라. 딱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두셨던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시려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다가왔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니까요. 그래서 1절과 5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하는 서로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좁혀서 2절과 4절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2절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킹쉽을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서는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뭡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활용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킹쉽을 잘 실행하시는 것을 이제 맡기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완수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의 권세를 잘 실행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뭐 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리는 권세가 도대체 뭡니까? 내용을.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에 핵심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러셨던가요? 2절에서 마지막 말미에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결과예요. 영생을 주는 것.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설명을 해 주시죠. 3절. 1절과 5절, 선쉽에 관한 것. 2절과 4절, 킹쉽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중간의 핵심은, 킹쉽의 핵심은 바로 영생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마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백 번 들으셨겠지만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될 그런 좀 결이 많은 말씀입니다. 뭐 제가 늘 이런 비유 말씀드리죠. 이 비유 말씀드린다면 미국 대통령이 미스터 바이든이다라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스터 바이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세스 바이든이겠죠. 미세스 바이든이 미스터 바이든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가 미스터 바이든을 아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 부부관계를 저는 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성경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주시라면 창조주 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창조를 하셨는가 또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셨고 나 그 앞으로 구원받은 삶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라고 하신 것인가? 아니 그거를 알아야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험하는 것, 그걸 발견하고 그걸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관계로 들어갈수록 더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10년지기 친구도 걔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암, 역동적이고 과정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해야 할 바로 그런 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 뭐 다 압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 알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면 영생이란 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죠. 그래 그 얻은 영생은 또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영생이 나의 옛 삶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고 차원이 다른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 지금 변화되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죠. 그죠? 나의 옛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것이 구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도 배우기 이제 3주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 첫 번째 바울의 기도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요? 무엇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분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첫 번째 기도. 골로새서에서는 어땠습니까? 골로새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10절 구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나머지 것들은 나는 배설물처럼도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그 핵심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강조의 말씀이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동화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주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리와 양이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와 뭐 토끼가 뭐 하여튼 뭐 그 동물은 그냥 자세히 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그 장면이 무엇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까? 타락 전에 에덴의 모습이죠. 에덴. 자 그러면 그 에덴의 그 정황을 그려주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9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바다를 채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에덴의 상태로 회복이 되면 그러면 무엇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서도 또 인용이 되었고요. 호세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호세아가 그 타락한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장 강조합니까? 호세아서 공부할 때, 개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절박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내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신약 성경을 본다라는 그 측면은 이거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2절의 말씀. 자, 그분을 따르는 그분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어도 재현은 불가능해도 그래도 나는 마음과 몸과 이 모든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그렇게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그 무엇이와도 난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두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이런 창조의 뭐 계획과 회복을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면 이렇게 유일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죠. 그죠?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선십과 킹십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영생으로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성도가 받은 구원의 중요한 표지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몰랐던, 이전에 좀 덜 알았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그분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살폈듯이 중요한 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같이 꼭 붙어있다. 기억나세요? 붙어있어요. 어느 쪽에서 구원이 일어나면 어느 쪽에서는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홍수가 나니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았죠. 홍수라는 사건이 구원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판을 가져오기도 했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심판의 사건이 있었죠. 이집트의 그 바로와 군사들은 완전히 그죠 심판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속에 수장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애굽은 경제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또 출애굽 사건 말고도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사건을 또 기억해 보세요. 아, 지금 구약을 우리가 쭉 한번 했더니 제가 구약 이렇게 사건을 설명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정말 다 아시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심판을 당했어요. 누가 활용되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활용되었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구원받았죠.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그 선십과 킹십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심판받은 겁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심판받았어요? 아, 예, 들리네요. 사탄!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이 꽉 옥죄이고 있고 주도하고 있던 그 방식과 또 사고 그리고 또 뭔가 그 습성, 세속적인 뭔가 욕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선십과 킹십을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탄이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삶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죠. 계속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미 장악하고 있는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야만 우리는 옛삶으로부터 새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주도하고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던 세상은 심판받았어요. 이미. 그 심판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욕심대로 막 살다 보니까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서 일어나면 승리하면 또 좋아해요. 거기서 지면 또 완전히 파멸이에요. 이게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심판.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탄이 집어넣어준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막 작동을 하니까 이 경쟁이 지나쳐서 그냥 즐겁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무한 경쟁으로 남을 죽이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달려가다가 다 삶의 허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롭대요. 삶의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죽음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얼마나 허무하면, 그죠? 얼마나 공허하면, 그러면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공허와 허무와 우리 살아있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나요? 당연히 똑같은 허무와 공허를 느끼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일이 닥쳤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 심판을 당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습이 성장하며 발전하며 지속되어 왔다면 그러면 이렇게 전쟁으로 무참히 사람을 죽이고서도 승리했다고 좋아할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먹고 살 것이 너무 불안해서 무한 경쟁하다 보니까 남을 죽여도 되고 죽인다라는 게 이렇게 망하게 해도 되고 막 공허와 허물을 뭐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죠?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영광을 돌리고 영광 받고 영화롭게, 그죠?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질서와 조화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게 샬롬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지경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런 그 부정적이고 파멸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사탄이 지배하던 나라는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지나갈 때, 우리가 직접 그 속에서 지나갈 때는 이게 심판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판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은 결국 어떤 과정의 끝에 가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과 무질서의 상태를 보면, 아, 세상은 순방향으로 흐른 것입니까? 창조의 순방향으로 흐른 게 아니죠. 역방향으로 흐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심판이라고요. 이것이 세상이 심판받은 증거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구약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 가장 그 마지막 설교의 그 문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을 피합시다. 이런 심판받은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랑하셨던 그 피조계의 모습을 회복하는, 즉 우리가 선십과 킹십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의미를 담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과 회복의 영광이 풍성한 축복이 임한 삶이죠. 구원과 심판은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은 세상이 심판받는 그 방향과 양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정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방향이에요. 창조의 순방향. 욕심 부리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본성대로 우리가 휘말리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들어갈 것을 거부합니다. 주체하지 못할 제도 안에 제도가 부족하다고 또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 안에 들어가고 그 제도가 또 부족하니까 또 제도를 만들어서 또 그 제도원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수렁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십과 킹십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의 깃발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순방향입니다. 신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신약 우리 공부할 때면 그 정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로마 제국이 엄청 흥황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눈에서 보세요. 로마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그때 사람들 눈에 의하면.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죠? 조금 좀 이 적나라한 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놈의 제국은 이미 심판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했다. 당할 것이다가 아니고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 심판당한 그 정황들이 계속 그 제국에 흥황되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욕심과 비리와 또는 뭐 음모와 또는 서로 이런 것들, 그리고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힘 있는 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정황들, 다 그것이 심판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끝은 분명하다. 공허와 파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에서 살면서 그 탁월한, 그죠? 제도와 또 그렇게 막 잘 나가는, 그 부유해지는, 예? 그죠? 윤택하고 편리해지는 그런 정황 속에서 살던 보통 사람이 이것이 심판이라고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제가 좀 펴고,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 그것이 이 세상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죠. 남을 밟고자 하는 무한경쟁의 그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힘을 가지면 나는 내 주도권을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조종해버릴 거야. 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지, 그런 게 있는 세상이라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심판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이죠. 이것을 읽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선십과 킹십을 성취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과 또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는 그 죄를 극복한 죄로부터 구원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러는 축복의 삶.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은 샬롬,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피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창조 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말은 선십과 킹십을 가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그죠? 그 샬롬인 그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겠죠. 그래서 크리스찬 정치가들도 나오고, 크리스찬 경제인들도 나오고, 크리스찬 문인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가 속한 영역 속에서 이 샬롬의 세계를 확장해 가는, 그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는 그 복된 세계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맺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맺기로는 앞으로 신약을 이제 보실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의 성취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또 익혀서 실천하면서 정말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까이서부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선십과 킹십을 성취하셨고 또 그 본이 되는 복된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더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영생의 삶을 열어주셨는데 이 영생의 삶의 특징인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을 알아가는 그런 풍성한 정말 앎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